하려고 갑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제 모니터에 제 목소리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네, 됐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궁휼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전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흑암이 말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구원의 구원을 보라 두 번째 시간,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1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1장 1절부터 우리 그 5절까지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여기까지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에서 끝나면서 이 야곱의 열두 아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이름으로 나오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을 가족들이 이미 애굽에 가 있었던 요셉까지 포함해서 70명입니다. 이 70명의 온 가족이 초청 이민을 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때부터 초청 이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스페셜로 초청 이민 패티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왕이 패티션 내줘가지고 가지고 70명이 한꺼번에 몽땅 왔어요. 몽땅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이 스페셜로 초청 이민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좋은 지역에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모든 것을 서포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민 가서 하나도 고생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향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잘 살기 시작, 처음부터 이민 생활 시작부터 잘 살았어요. 그것도 귀족의 수준에서, 귀족의 수준에서. 그래서 이민 70, 야곱의 열두 아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돼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받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 이루어지기,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그 이후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귀족 계층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행복하고 축복 가운데 잘 호의호식하며 잘 살던 이 야곱의 12명의 가족이 그것이 나중에 민족의 사이즈로 번성을 합니다. 큰 민족으로 번성하면서 동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430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족에서 하루아침에 노예 계층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 계층으로 전락이 된다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찾지 않더니 고통 속에서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사니까 막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도저히 이제는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의 절벽에 부딪히면 그때서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고 계획적에서 악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삶에서 자유의 몸으로 구출해내는,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장면이 이제 14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부딪혔을 때에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왜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여기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좀 여기서 풀어달라고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데리고 나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잘 풀렸으면 원망 안 할 건데 어려움이 딱 부딪히니까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왜 우리를 죽게 했냐고. 여러분, 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왜 이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말의 배경은, 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남 때문에 죽습니까? 나 때문에 죽습니까? 남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가 망할 때에 남의 잘못 때문에, 남의 실수 때문에 망합니까? 내 실수 때문에 망합니까? 저도 망해봤지만, 다른 사람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내 책임이 결정적인 거예요. 왜? 내가 코사인했으니까. 결국 내 책임이죠. 사인한 사람 책임이죠. 여러분, 사인할 때는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예.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래요. 뭐 사업실패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뭐 이런 고민거리, 저런 고민거리, 그것 때문이냐.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에 그래. 죽음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해결하는데 뭡니까? 첫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저주의 문제.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저주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심판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그런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게 된 것이 남 때문이 아니죠. 나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고, 내 실수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자, 죽음의 원인은 육신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린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 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필연적인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필연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건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사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안 태어난 사람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생은 사망의 원인이 되겠죠. 사망은 뭡니까? 출생의 결과가 되겠죠. 이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문제와 죽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우리 인생의 숙명이고요. 두 번째로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는 뭡니까?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 이 과일이 나무에 떨어졌죠. 그럼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네.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죠.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이 꽃이 이거 죽은 겁니다. 살은 게 아닙니다, 이거. 네. 아직 시들기 전이지 안 죽은 게 아니고 다 죽은 거예요. 시들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이 떨어진 상태, 끊어진 상태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악과가 선악과를 따는 순간에 분리되는 것처럼 그것을 따는 순간과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는 생명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에서 분리, 축복에서 분리, 승리에서 분리, 그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사망이 오게 된 근본적 영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11절에서 그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애굽에 애굽에 내버려 두지 광해 끌고 나와서 죽느냐? 난 그 사람들도 묻고 싶은 게 있어. 나 모세 같았으면 물었을 것 같아. 야, 애굽에 있으면 안 죽냐? 아니, 애굽에 있으면 안 죽냐고. 여기 나온 사람만 죽고 여기 있는 사람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애굽에 있어도 죽고 광해 나와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려면 광해 나와서 죽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죽으면 불신자, 예수 안 믿고 죽는 거야.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애굽에 있든지 광야 나도 다 죽는데 어디서 죽어야 되냐면은 광야 나와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죽으면 불신자 죽음, 구원 못 받은 죽음이야. 영원히 지옥 가는 죽음이야.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이 광야는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죽으면 구원받고 죽는 겁니다. 믿고 죽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영원히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말고 구원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긴 돌아가야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천국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장소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감사해야 돼요. 광야에 끌려나오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예. 애굽에서 세상에서 죽었으면, 구원만 받고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 그런데 누가 나를 인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죽었어. 예수 믿고 죽었어. 천국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시는, 디렉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야죠. 홍해를 건너가는 자세가 있어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 우리 구원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는 거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고, 율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 그게 진짜 구원이야. 이 구원은 불가능한 구원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따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받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받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어서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아, 뭘 막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trust,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으니까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근데 불가능해. 불가능한데도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방에 사람 찾아다니게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직장 괜찮은가 저거 괜찮을까 이민 가면 괜찮을까 이민 안 가면 괜찮을까.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딱 맡기면 편안해요.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맡기지 않으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웠고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딱 맡기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새성전 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태연하게 일했는데 남들이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큰 일을 벌렸냐고, 교회도 안 팔렸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자기들이 잠을 못 자. 잠 못 자면 우리가 잠을 못 자야 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우린 대단하게 저 사람들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지금?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가보셨어요? 나야가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나이야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딱 구경하는데 어느 날 무슨 이벤트가 있다는 거야. 무슨 이벤트 같더니 나이야 가라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줄을 타고 어떤 사람이 딱 건너가는 거야. 줄 하나 타고 딱 건너가는 거야. 그 어떤 이벤트 그걸 딱 구경해서 이 사람이 건너갔다가 건너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또 다시 한번 갈 텐데 여러분 충분히 나는 안 떨어지고 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다 아멘 그랬어. 맞아요. 예, 저 다 인정합니다. 당신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 내 등에 탈래? 내 등에 엎일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와. 믿긴 뭘 믿어. 믿음은 그 사람의 등에 올라타야 그게 믿는 거지. 예? 이분은 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입으로만 아멘해서 끝나는, 아멘 하는 중요하지, 아멘 하셔야 돼. 근데 정말 맡겼냐 맡겼으면 걱정 근심해서 방방 뛰진 않아요. 대안해요. 불안해서 잠 못 자지 않아요. 대안해요. 죽는다고 여기 전화하고 난리치지 않아요? 대연해요. 저 사람 지금 근심 걱정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렇게 큰 문제 터졌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그 짐을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짐을 뺏어가지 않, 강도처럼 뺏어가지 않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저도요,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왜 제 마음에 염려가 없었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네. 천만 불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왜 기도를 계속하는 줄 아세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단계 단계 수 없는 단계를 거쳐갑니다. 수 없는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단계가 하나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맡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맡기고. 걱정이 들어옵니다. 또 맡기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맡기셔야 되는데, 문제를 맡기려면 여러분 마음을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그 염려 불안이 안 없어집니다. 더 불안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완전히 맡기면, 문제 맡기기 전에, 문제 맡기기 전에 마음을 맡기셔야 돼요. 마음을 맡기셔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분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 컨트롤하지 말고 그분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내드려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셔. 이상하게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걱정해야 될 상황이야. 분명히 어려운 문제야. 이건 잠을 못 자야 돼. 그런데 잠이 잘 와.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잠이 잘 와. 가만히 맡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근데 안 맡긴 사람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면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봐라. 행하심을 봐라. 자, 행하는 문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 뒤인데. 미안해요. 제가 글씨를 잘못했어. 하나님 뒤에 가는 거냐 앞에 가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야. 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보다 잘났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다 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뒤에 따라갑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순종과 부종, 하나님 뒤를 쫙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한절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앞에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가시니까 지금 불이 나와, 불구덩이가 나왔습니다. 큰 바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빠져 죽으려면 누가 먼저 빠져 죽어야 돼? 하나님이. 불에 타 죽으려면 누가 먼저 타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럼 내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타 죽을 수가 없고 물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니까 불이 갈라져. 물이 갈라져. 홍해가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져. 그럼 난 그냥 건성으로, 난 그냥 건너가는 건성으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내가 앞에 가면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물 속에 들어가고 먼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처럼 정말 불가능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지옥같이 삽니다. 그 지옥같은 현실의 심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 해결하시니까. 하나님 해결하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최고야, 순종이. 야, 순종이 최고야, 순종이.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건너는 사람 있어요, 건너는 사람. 자, 그럼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건너갑니까? 죽은 사람이 건너갑니까?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흔들고 깨우고 시끄럽고 천둥번개가 쳐도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의식이 있으면 결국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문제를 보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잠자는 사람 내지는 죽은 사람. 여러분 피노룸 가서 그 관에 누워있는 분 코를 한번 간지러 펴세요. 코를 한번 간지러 펴고 겨드랑이 간지러 펴세요. 깜짝이나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완벽한 나의 자세는 가만히 있는 건데 어떻게 죽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닷가운데로 건너갔다. 그 말이 뭐예요? 홍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를 통과하며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며 그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요 구원인데 이 홍해를 건너간다고 하는 사실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죽는 걸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은 죽은 겁니다. 왜? 물 속이잖아 거가요. 여기만 물이 마른 땅이 양쪽에 지난주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예. 물이 이렇게 물이 어마어마한 물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딱 합치면 끝난 거예요. 사실 죽은 겁니다. 예.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홍해를 건너가는 자세는 언제 죽어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홍해 못 건너가. 죽은 사람만 건너가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만 건너가는 거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여러분 장례식 가서 여러분 저기 그 세메트리 공동묘지 여러분 저 갈 때 시체가 자기가 스스로 가는 시체 봤어요? 송장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 봤냐고. 다 끌려가지. 다 끌고 갔지. 우리가 들고 갔잖아. 우리 들고 가봤잖아. 우리가 들고 갔지. 언제 지 발로 걸어갔냐고 시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뜻대로 하는 거야.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주님 뜻대로 하는 거야. 예. 자꾸 자기 뜻대로 주방에서도 자기 뜻대로 꽃꽂이도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꽃꽂이 하는 분 잘 들으세요. 이거 다음 주부터 이거 크게 좀 하세요. 이거 두 배 정도 해도 두 배 정도 이렇게 교회가 커졌잖아. 이거 옛날 사이즈지 이거는. 네. 이거 두 배는 해야 돼. 양쪽에 두 배는. 그리고 꼭 저 꽃감 내시는 분들 있죠. 꽃감 내시면 더블로 내세요. 더블로 해서 자신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보태줄게.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근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나왔냐. 주님 뜻대로네. 주님 뜻대로.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속으로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앞에 에? 가만히 있는 게 뭐 맡기는 거야? 믿음, 맡긴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언제든지 맡겼어. 언제든지 순종해. 죽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 죽은 사람 특징이 다 맡기고 나가 땅속에 묻든지 화장하든지 맡기고 장례식 하는 사람 맡기고 장례 주례하는 목사님께 맡기고 땅 파는 사람한테 맡기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 그럼 나가고.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은 하라는 대로 해. 다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해. 작지대로 절대 안 해. 그 다음에 자 그것이 홍해를 통과하는 자세였었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라. 홍해를 통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방법인데 첫째, 자 홍해를 들어갑니다. 홍해를 들어가는데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대상이 있어. 그분이 구원의 주체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어요. 구원받는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 언제 어디서나 예수.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교회 올 때도 예수만 바라보는 거야. 예, 앞에 사람 머리를 좀 어디 미장원 가서 했냐, 왜 저렇게 헤어스타일 이러지 말고 뒤에서.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야 돼. 뒷자리에 앉으면 남의 머리만 감상하다 끝나. 예, 앞자리에 앉아야 돼. 앞자리는 복자리,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그 다음엔 동자리, 그 다음엔 잠자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리가 중요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장로님 한 수준도 앞에 앉으라는 게 그 얘기야. 앞에서부터 앉아야 은혜를 제일 많이, 은혜를 빨리 받아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아, 그래, 장로 노릇하지. 은혜를 많이 받아야 권사 노릇하지. 은혜 많이 받아야 안수집사 노릇하지.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항상 예수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예수 안 보고 다른 사람 본 사람이야. 네.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 왜 시험 들어? 아니 난 교회들을 다니면서 난 시험 들면 이해가 안 가. 뭘 보고 와, 뭘 보러 왔는지 시험 드냐 이제 뭘 보러 왔는데. 예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망해 보셨죠? 나 망해 봤어요. 망할 때 막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살 때. 제 동생하고 나하고 딱 두 남매인데 엄마가 어머니가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뭐 좀 옆에 집에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줘요? 밥 한 끼는 줘요. 불쌍하니까. 그리고 하룻밤은 재워줘요. 그러나 계속은 책임 안 져줘요. 헐소서 어머니가 생선 장사한다고 생선을 뛰어다가 팔러 다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생선 갖다 파는 생선 오죽하겠어요. 뭐 싱싱하고 큰 좋은 상품이 아니고 이건 뭐 다 시원찮은 생선 가지고 다니니까 이게 생선이야? 구데기가 막 피우는데.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불쌍해서 그냥 하나 그냥 갈아주는 거야. 갈아줘. 우리 어머니도 그래. 그냥 팔아달라고 그래. 갈아달라고 그래. 갈아달라고. 뭘로? 보리쌀로. 먹을 양식으로 바꿔달라고. 이건 장사가 아니야. 이건 구걸하는 거야. 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한다. 난 저렇게 비참하게 더 이상 안 산다. 난 성공한다. 내가요. 정말 정말 별로고 별로였어요. 아 근데 예수 믿으니까 되더라고 이게. 예수 믿으니까 되더라고 이게. 예수밖에 되더라고.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아, 그러던 데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와보니까요. 세상에.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별별 일 없으면 별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아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대우를 잘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예수밖에 없더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뭐 볼 거 있나? 그렇잖아요? 아 근데도 그냥 교회 오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 대접해주는지 난 그것 때문에 교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 대접해주는 것 때문에. 네. 아 예수밖에 없어. 정말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었더니 깡패가 훌륭한 목사님도 되고 예수 믿었더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재벌도 되고 예수 믿었더니 그 술집 아들이 말이야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예수 믿었더니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그 예수 믿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이 구름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느 방향이 정말로 맞는 방향이냐, 옳은 방향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여러분, 나침반 가지고 여러분 찾아도 나침반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뭐 사막에 가든지 산꼭대기 가든지 항상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나침반이 항상 노스. 노스만 딱 가리키는 거야. 어디 가든지 절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동쪽으로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방향이 있어. 나침반이 항상 북쪽만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절대 방향은 어딘지 아세요? 위로 보는 거야. 위입니다. 위에 천국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위로 우리는 방향이 위야. 위로 길이 있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디가 길이 있어? 동서남북 다 막혔는데 어디 있어요? 위로 있잖아요. 위로. 여러분 앞만 동서남북이 다 막히셨어도 여러분 위로 길이 있습니다. 우린 위로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위로 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길은 어떻게 봐야 돼? 머리를 들어봐. 네, 머리를 들어봐야 돼.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 항상 이게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어깨까지 굽었어. 난 그 사람한테 뭐를 묻고 싶었냐면 얼마나 주셨냐. 지금까지 얼마나 주셨냐. 난 이걸 묻고 싶어. 응. 여러분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를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우리 한번 맞춰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비전이 있느냐, 앞으로 장래 소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면 그 사람이 뭘 쳐다보고 다니냐 보면 알아. 네. 뭘 쳐다보고 다니냐. 항상 앞을 향해서 멀리 보면서 네. 이런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가진 사람은 이미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땅바닥만 보고 다니면 이 코로짜리 10전짜리 몇 개 주실지 모르지만은 비전 없는 사람이에요. 위를 보셔도 위를. 우리에게는 절대 방향이 있습니다. 위 방향입니다. 위쪽입니다. 항상 위쪽입니다. 어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축복을 바라보셔야 돼요.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 홍해를 건너가는데 아무 때나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졌을 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찬스야. 인생은 찬스야. 모든 게 다 찬스야. 모든 게 다 찬스야. 태어날 때부터 찬스야. 예. 그 태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날이 있잖아요. 죽는 날이 있잖아요. 예. 결혼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귀한 사람을 만나는 때가 있잖아요. 예수 만나는 때가 있잖아요. 예, 타이밍이 주의 타이밍. 인생 살면서 제가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밍이더라. 타이밍. 예, 타이밍. 우리 성경을 좀 몇 번째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번번이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번번이 확인되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다. 우리가 이거 계약할 때 이거 건물 주인이 하루 뒤인가 이틀 뒤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우리가 딱 우리하고 딱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하루 이틀 늦었으면 이건 놓쳤어요.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예, 함께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뭐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찬스 잡으려면,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안 받쳐주면 찬스 못 잡습니다. 찬스 놓칩니다. 첫째, 분별력 없으면 찬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타이밍이 분별이 안 되고, 분별했어도 결단력이 없으면, 결단력이 없으면 놓칩니다. 결단력은 뭡니까? 믿음이죠. 분별력 뭡니까? 영이 열린 거죠. 영이 열리시기 바라고요.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타임 스케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타임 스케줄 갖고 계십니다. 그 타임 스케줄은 모든 찬스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 찬스를 하나하나 딱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정확하게 예수 만나는 때, 구원 받은 때, 보라 지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 중에서,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예. 지금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때문에 내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 있습니까? 과거가 유효합니다. 지금 때문에 미래가 우리는 확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타이밍, 지금이라는 기회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내일로, 내일 하지.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반드시 오늘. 반드시 오늘. 반드시 오늘이라는 기회를 안 놓치는 사람, 그 사람만 성공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 오늘 뭐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지.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이 다음 때도, 내일도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오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내일도 은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 내일도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오늘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둘로 도망가는 사람은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그 시간에 끝장을 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Every early morning. 매일 새벽에 딱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장을 봅니다. 그냥 허탕치고 오는 날이 없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면서 얘기해보면 그날도 뭔가 얻어,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어. 그날도. 받은 게 있어. 예.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뭐예요?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실패한 거야.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는 구원이 은혜입니다. 플러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은혜 안에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놓치면 애벌이 다 놓칩니다. 은혜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 에브리띵 다 놓친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전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예. 은혜 받으세요. 언제?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면 무슨 일을 끝장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예, 응답 받고 가는 거야. 예. 그냥 가지 말고. 매일 응답받는 사람과 매일 응답을 놓치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인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 갭이 생깁니다. 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천번제를 한다. 우리 일천번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천번제를 하는데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3년이면 1,000번째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1,000번째 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황민희 집사님, 몇 년 걸릴까요? 20년. 10년이 아니에요. 예,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 20년 걸립니다. 3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을 20년 걸립니다. 누가 성공하겠어요? 누가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스트레이트로 3년 동안 1,000번째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겨우 한 번씩 하는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찬스 놓치면 안 된다. 찬스 놓치면 안 된다.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잖아요. 혀를 깨물고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앞으로 찬스 안 놓치리라. 찬스 안 놓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면 조금 밖에 안 보여요. 좁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 멀리 보이고 넓게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실망과 절망과 좌절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고개를 들면 희망이 보고 소망이 보입니다. 예. 고개를 숙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숙이면 절망이지만 들면 소망이고, 고개를 숙이면은 불가능이지만 고개 들면 가능이고, 예. 고개 숙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별로 없지만 고개 들면 다 보이고, 멀리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머리 들으니까 허리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만 있어 땅바닥만 보이는데 딱 그냥 허리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고개를 드니까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엉뚱한 걸 보기 때문에 이 축복의 길을 못 보고 생명의 길을 못 보고 성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아라. 땅을 찾지 말아라. 이거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방향이 위로 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비전 가지세요. 비전 가지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를 누가 행한다고?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취한다고?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예, 계시록 1장 7절 벌쩌다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리라. 예, 고개 들고 보세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 고개를 드세요. 예, 위를 바라보세요. 예,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구원의 비전 가지고, 승리의 비전 가지고 날마다 위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전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보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